놓치면 안 될 오늘의 이슈. 평일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라이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뉴스 3개에서 전해드린 대로 어젯밤 국회에서 7조 8천억 규모의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길이 열린 건데요. 관심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바로 이 점인데요. 자,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연결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마다 중소벤처기업부 일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긴 합니다만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해드리고 싶어서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좀 한정을 해서 좀 궁금한 점을 좀 최대한 좀 많이 풀어보도록 짧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이제 그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인데요. 기준을 연매출 4억 원으로 잡았더라고요. 이 기준을 그렇습니다. 잡은 이유가 뭘까요?
보통 영세 소상공인이라고 하면은 카드 매출 3억 원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네.
아, 그래서 그 카드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플러스 1억 원을 더해서 이번에는 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네.
매출 4억 원으로 잡았는데요.
예.
이번에 그 지급되는 소상공인 그 새희망 자금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상 처음으로 소상공인에게 현금이 직접 지원된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요.
네.
여기서 소상공인이라 함은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 매출 4억 원 이하와
예.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고용인원이 5인 미만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고용인원이 10인 미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의미는 처음으로 가능한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지급되는 첫 비대면 서비스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바로 그 점,
있겠는데요.
그럼 그 점부터 여쭤볼게요. 네. 매출 감소를 증빙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우선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국세청으로부터 매출 네.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대상자를 네. 추출을 했고
네.
또 건강 그 관리 보험 공단으로부터 이제 종업원 수하고 해서 약 291만 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291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아마도 내일 오후부터 문자가 발송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자를 보시고요.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신청은 24일부터 받을 예정인데요. 그러면 어디로 신청하느냐 궁금해지실 텐데
네.
홈페이지 그러니까 www.새희망자금.kr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문자가 언제까지 네. 간다고요?
문자는 내일 오후부터 갑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니까 기다렸는데 나한테 문자가 안 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나는 빠진 것으로 간주하는 어떤 기점을 언제로 보면 되는 겁니까?
일단은 291만 명한테 이제 문자가 가는데,
예.
여기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문자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은 좀 기다리셨다가요.
예.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10월달부터 10월달부터 요 홈페이지에
네.
www.새희망자금.kr로
네.
들어가셔서 문의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 콜센터 1899-1082 네, 1899-1082 여기에다 네. 문의를 하시면
네.
10월달에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9229님이 문자로 질문 주셨는데요.
네.
카드나 현금 매출이 바로바로 확인이 안 되는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간이과세자는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 291만 명에게 4,8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네.
이제 이분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간이과세자 가운데에도 뭐 온라인 매출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출이 아주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그때는 아마 또 다시 환수 조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일반 업종의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에는 200만 원을 지급하고요.
알겠습니다.
영업 제한 업종에게는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금 6777님도 문자 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자 했던 거 이 문제에 들어가 있는데 올해 2월에 네. 사업자 등록한 가게는 해당이 안 되는지요? 뭐 이런 지금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네,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네.
매출 감소라고 하는데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매출 감소를 그러니까 산정을 하는 겁니까?
매출 감소는요. 네. 그 일단 그 올해에 등록이 된 업체들은 예. 6, 7, 8월의 경우를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8월 15일 그 광화문 그 집회 이후에 이제 그 정부에서 이런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매출이 감소된 업종들을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이제 이것이 이번에
그럼
원칙입니다.
8월 15일을 네. 기점으로 삼는 겁니까? 그럼 8월 15일 전내 매출과 그 이후의 매출을 비교를 해서 감소 여부를 판단을 한다라는 말씀이세요? 정리라면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그 좀 더 큰 의미로 봐서 작년 매출 대비 올해 매출이 줄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일괄적으로 우선적으로 그렇죠. 지급이 됩니다.
지금 9669 님도 이제 바로 그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제 그 연매출 4억 기준에 대해서 편의점 네. 같은 경우는 4억을 넘는 경우는 많지만 마진이 너무 네. 적다. 근데 이거 다 빠져버리면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주장이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 좀 안타까운 분들도 몇 분 있으실 수 있 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그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을 저희가 체크를 해보니까
네.
291만 명이 우선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 빠진다라는 표현은 조금 그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부 매출액이 4억 원이 넘는 곳은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0730 님을 비롯한 그 이제 특히 개인 화물차 기사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지입차주 네. 이런 분들 혹시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특수고용직으로 해서요. 네.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특고에 해당이
특수고용 쪽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또 하나가 그 네.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점포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때
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일전에 그 기재부 차관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게 좀 8월 16일을 그러니까 기산 시점으로 잡은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국회 검토 과정에서 재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줬는데요. 이게 어떻게 조정, 혹시 네. 조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원안 그대로 가는 겁니까?
이 부분은 조정이 되지 않고 원래 그 원안대로 가는데요.
예.
8월 16일 이후에 폐업하신 분들에게는 50만 원씩 그 이제 재기 지원하는 준비금이 지급이 되고요.
네.
8월 16일 그럼 이전에 폐업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
예.
여기는 전직 장려 수당이라고 해서요.
예.
취업 교육을 위해서 4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이분이 이제 이 40만 원을 받고 취업에 성공을 하시면, 6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네.
토탈 100만 원의 전직 장려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이제 폐업 지원금이 아니라 전직 장려 수당 쪽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유흥주점하고 콜레텍이 이제 결국 우여곡절 끝에 포함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네.
여성단체 같은 경우는 또 반대를 하더라고요. 유흥업소는 소상공인이 아니다. 여성 인권 문제 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또 반론을 펴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원래 정부에서는 원래는 그 정부의 정책 자금이 들어가는 업종 제한 업종은 이번에 그 지급하지 않기로 해서 유흥업소를 뺐었었는데요.
네.
국회에서 이것이 이제 그 여야 모두 이것은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의 방역에 협조한 업소에 대해서 협조함으로써 또 피해가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그 국회의 절충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네. 국회 결정이기 때문에 뭐 정부로서는 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라면 알겠습니다. 직접 지원금 말고 지금 융자도 있는 거죠. 대출 지원도 있죠.
있습니다. 네, 그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 대출 융자를 좀 많이 활용하셔서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신보 같은 경우에 코로나 특례보증 1조 5천억이 추가로 공급될 계획이고요.
네.
또 기보 같은 경우에는 수출 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 대상으로 코로나 특례보증 9천억이 추가로 공급됩니다. 또 중진공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이 중진공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도 3천억 원이 추가로 확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운데 2천억 원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게 금리 2.15%로 5년 만기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예, 예.
또 1,000억 원은 고위험 시설 그 운영을 했던 중소기업, 그러니까 집합금지 업종이나 영업 제한 업종 중에서 좀 규모가 커서
네.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데 대신 1,000억 원 규모로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을 하니까요.
네.
중진공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관님이 5년 만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8330님이 이제 저리도 중요하지만 좀 장기. 그러니까 5년 대출이 아니라 한 10년 대출을 좀 늘릴 수 없느냐 이런 지금 문자를 주셨네요.
그럼 또 그 어려움을 호소하셨군요.
네.
이번에 준비한 것은 2년 거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2년 거치, 그다음에 5년 만기로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토탈 7년이 되는 거네요. 예.
네.
그다음에 지금 HBY님이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 통장으로 갔다가 곧바로 건물주 통장으로 이체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현실 진단을 해주셨는데 결국 임대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직접 네. 지원 말고 결국은 뭐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가장 옥죄는 요인이 임대료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 정부가 어떤 좀 더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를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정말 한정돼 있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이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기재부에서 이렇게 이제 임대료를 내려준 건물주에게는 세제 혜택을 드리는데 이것이 그 어저께 국무회의에서도 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네.
이러한 급격한 그 어떤 경제 변동 상황이나 이러한 경우에 임대료를 좀 낮출 수 있는 법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러면 그 법으로 해서 긴급 상황에서는 강제적으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마 네. 이게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요.
네.
지금 이것이 뭐 이런 어떤 방향을 지금 저희 정부는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오.
그 방향에 따른 방법은 국회의 그 결정을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좀 그러면 그 독일 베를린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네.
그 아예 이제 그 조례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 임대료 동결조 강제 조치를 취했다는 어떤 거 뉴스가 있었는데 그런 비슷한 발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이 벤치마킹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예,
정확한 그 어떤 그 어느 정도 규모까지 되고 있는지는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동결을 넘어서 네. 강제 인하까지 할 수 있는 법적인 그 방안이 있는지 지금 법무부가 지금까지 강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정리하면?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건 좀 더 알아봐야 될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좀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도 중요한데 지금 소상공인 앞으로의 전망도 중요한데요. 지금 뭐 뉴스를 보니까 소상공인 80%가 3분기 이후 경영 상황이 악화될 거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중기부에서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은 이 코로나19의 확진자 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매출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확진자 수가 그 세 자릿수가 되면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요. 또 이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면 매출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그 긴급 재난지원금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할 때는
예.
매출이 작년 대비 뭐 106%까지 회복된 적도
오호,
있었습니다.
오호, 예, 예.
그러다가 이제 8월 15일 이후에 매출이 50%까지 급감을 했다가 다시 지금 요즘 확진자 수가 줄어드니까 한 75%, 80%까지 지금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이 방역과 소상공인의 매출의 관계, 함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냐.
네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철저한 방역을 저희가 하면
음흠.
또 그것에 따른 소상공인의 매출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정부가 좀 잘 조절할 필요가 있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
정말 연대 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방역이 경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장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습니다.
한 뼘 더 깊이 파는 질문. 사실 너머의 진실을 바라봅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네, 비컨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이정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오늘 이야기도 역시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국가시험의 추가 접수는 이러한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 이게 이제 의대생들 국시 문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들으신 오비원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 반장이 했던 말인데요.
네.
국시, 의대생들 국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국민들의 동의가 선행된 상태에서 의대생들이 먼저 응시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근데 참고로 이윤성 국시원장의 말에 따르면 지금 데드라인은 이번 주까지예요, 거의.
그러니까 예.
국민들이 동의하고 의대생들이 응시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시험을 볼 수 있는 데드라인은 이번 주까지인데 왜냐하면 시험에서 환자 역할을 하는 표준화 환자들과 계약 만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응시 의사를 밝혀줘야 추석 전에 응시 원서를 받고 시험 일자를 배정하는 등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래야만 추석 연휴 직후부터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의대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대표를 자처하는 이들의 일부는 소위 데드라인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민의 양해 내지 그러니까 양의를 구하거나 사과를 표명할 계획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의대생의 40% 정도는 개별 응시를 원한다라고 해요.
네.
하지만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각 의대 본과 4학년 대표들이 지난주에 SNS를 통해서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국시 재응시 의사를 표한다라는 안건을 놓고 논의를 했다 그래요.
네.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일부 학생들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과하는 게 말이 되냐. 여기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견을 보이면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고 어떤 투표도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국민 사과는 빼고 국시 재응시만 요청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자.
글쎄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일단 근데 의대생들이 사과를 할 수 없다는 이유는 뭔데요?
사과를 할 수 없다는 이유는 우리는 국민에게 피해 준 게 없다. 그리고 우리 행동은 잘못된 정부 정책에 맞서서 일종의 학생 운동을 한 거다.
네.
근데 왜 사과해야 되냐?
으흠.
의사들의 파업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을지 몰라도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하고 단체 행동한 거에 무슨 피해를 줬냐 국민에게.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국민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사진 한 장 올려놓겠는데요. 이 사진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국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들의 재접수와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라는 청원인데요.
네.
이 청원이 오늘 마감됩니다. 오늘 마감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청원은 동의 숫자가 57만 명을 넘겼어요.
예.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이 20만 명 이상이니까 이미 충족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9월 18일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인데요.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의과대학 4학년에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를 허락해달라라는 청원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청원은 청원이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아직까지 3,600명대의 동의만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서 보셨던 이 의대생들의 국시 재접수와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라는 청원은 청원에 올라온 지 나흘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의대생들을 구제해줘라, 재응시 기회를 줘라라고 하는 청원은 지금 3,600명대거든요. 물론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오디오에서도 들은 것처럼 손영래 반장 이야기는 국민의 동의가 선행돼야 된다라는
네.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근데 국민 그러니까 그 근데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뭐 유감 표명이든 양해를 네. 구하든 사과를 하든 이런 어떤 의사 표시가 먼저 있고
네.
그거에 대해서 국민이 고개를 끄덕거려야 된다는 뜻인데
네.
의사 표시를 안 하면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의대생들의 요구는 이거예요. 우리가 재응시를 하겠다라고 말하면 재응시 기회를 달라.
그리고 여기서 그 아까 이제 그 의대생들이 논리를 잠깐 전해 주셨잖아요.
네.
우리가 뭔가 뭐 국민한테 그러니까 피해 끼친 게 뭐가 있느냐.
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공이나 이런 사람들이라면 네. 모르겠지만 어찌 본다면 형식상 그 얘기는 맞을 수도 있어요.
의대생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개인적인 피해다.
맞을 수는 피해다. 있는데 근데 그런 형식 논리로 따지면 또 다른 형식 논리가 등장을 하죠. 왜냐하면 한번 연기하면서 접수 기간까지 한번 연장해 주면서
네.
기다렸는데 응시 안 한 건 의대생들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책임도 온전히 의대생들이 지면 되는 거다라는 다른 어떤 형식 논리가 동일하게 되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누리꾼들 같은 경우에는 댓글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듭니다. 많이 삽니다. 공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며 의대생들에게 공정은 뭐냐라는 댓글이 달리고 있고요.
네.
또 그러면서 지난 2014년 12월에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청년들과 했던 간담회에서 했던 말이 짤로 이제 다시 소환이 되고 있는데
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인생에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지 방법이 없다. 이 짤이 있어요.
어떤 사안을 두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나 아르바이트 때문에 힘들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제 이 짤이 이제 굉장히 인터넷에서 유명한 짤인데 이 짤이 지금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인생에 좋은 경험 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지 방법이 없다. 1년 더 뭐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국민들이 의대생들에게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다. 지금 본인들이 이렇게 나올 이유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다.
네.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국시가 무슨 안동국시냐 비빔국수냐 비빔국시냐. 이게 뭐 먹고 뱉으면 되는 국시인 줄 아냐.
네. 안동국시 거기서 왜 나와요?
국시 라임을 따는 거죠.
아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국민들의 반응이 왜 이렇게 나오고 또 앞서 말한 대로 절대로 구제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렇게 많은 57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의대생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그 엄밀하게 보면 이건 결국은 자존심 싸움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교 1등인데.
근데 굳이, 네. 그건 의사일 뿐이니까. 네. 근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정부의 방안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정부하고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그래서 코로나가 안정화되는 대로 의정협의체를 가동을 해서 다시 이야기를 한다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차분하게 이제 그걸 바라보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국시를 거부했던 그들의 취지를 그대로 살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는 이러저러 했으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다시 한번 좀 그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사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걸 마다한다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건 제가 볼 때는 자존심 아니냐. 근데 국민 앞에서 자존심을 굳이 세울 필요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비컨 뉴스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의 날씨 알아봅니다. 이온 리포터. 네, 앞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결해서 소상공인 지원책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고용노동부 소관이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지원책이죠. 이 특고와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지원금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이건 다음 주 월요일 28일부터 지급이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2부 이렇게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